개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미국의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자유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신성한 단어예요.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중에 자유는 가장 고상한 선이다. 그리스인들조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뭔 말하는지 몰라겠어요? 무엇인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은 그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이 자유와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자들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과거로부터도 자유하고 현재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고 미래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아직도 나는 그 부분에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염려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아직 난 염려에 대한 그 진리를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영역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 아, 이 부분은 내가 아직도 뭐를 모르는구나. 오늘 9장은요,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다음 주에 할 2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상 재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먹을 수 있어요. 우상 재물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어요.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신자들의 자유야. 근데 바울은 우상 재물을 포함해서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형제를 만약 그 일이 실족한다면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켰어요.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말씀. 신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제한받아야 한다. 어떤 제한?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한 그 일이,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고 또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자유인이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난 자유인이야.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야.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를 보았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모든 일이 바로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사도들, 이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던 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해졌어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권리와 자유는 복음의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자유자인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자유를 누려야지. 그런데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 이게 신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였어요. 사도는 굉장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포스톨로서라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예수님에게 직접 뽑힌 자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 것이 사도들이. 바로 바울은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와 직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의 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은 고린도 교인들이 증거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먹고 마실 권리, 엑수시아가 없겠느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에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바나바만 일하면서 사역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수고한 대가를, 사역의 대가를, 사례비를 쉽게 말하면 받지 않는 사도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 장막을 기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자비량 사역자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로부터 나의 사역의 의식주와 더불어 필요한 경제적, 물질적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는요, 사역자를 후원하지 않으면서, 바울을 후원하지 않으면서 또 무슨 비난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자기 자비량에서 손수 일하면서 사역하는 거야.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목사가 사례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면서 목사라 그래.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어떠세요?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니면 반대로 돈을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 듣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감정과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갖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양육받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프리카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까? 우리 교인이 나를 흉보지? 왜? 나 아니까. 바울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변론에 뭐예요? 첫 번째 7절부터 8절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야, 자기 스스로 비용을 대면서 군복무를 한 군인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둘째, 농부가 자신이 가꾸어 거둔 수확물을 먹을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셋째, 양치는 목자가 자신이 돌보는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하면 그 한 사람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권한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을 권리를 갖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자신이 갖는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의 예를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율법이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 뭐라 그랬는데? 곡식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당시에요, 이 곡식을 이 밟아서 떠는 그 아니면 맷돌을 돌리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일하다가 조금 먹으면 그게 아까우니까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신명기 25장 4절에 말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소를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야.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소들 그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간 사역자를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율법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과 육적인 물질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인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한 그 대가와 물질적인 그런 육적인 것을 받는 걷는 그것과 비교를 할 때 어떤 것이 훨씬 가치가 있냐, 그 비교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자들이 수고한 그 영적인 수고와 재정적인 그거와 비교를 하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신의 수고에 대한 육적인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돈 문제가 매우 커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여러분, 돈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도 볼 수 있어요. 돈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의 사랑과 생신 때 용돈 드리는 것과 어느 것이 큰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져요? 나를 키워주신 그 죽을똥 살똥하면서 나를 낳아서 잠 못 자면서 그냥 키워서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킨 그 자식 그 수고와 내가 부모님 앞에 용돈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돈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만큼 인색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에 대해서 얼마나 후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돈에 묶여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스러운 사람인지.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리고 돈을 무진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가장 시험에 많이 듭니다.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시험칠 만일 때가 언제예요? 돈 얘기할 때예요.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제일 시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 안 해서 모르지. 돈 문제예요. 이 규절은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그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사례해야 된다, 사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시험 드십니까?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까봐 아니면 그들의 신앙에 방해가 될까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리를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차라리 그걸 받지 않고 참고 견디겠다 그랬어요. 참고 견딘 것이요. 바울이 보면 다른 데 보면 무진장 배고팠대. 헐벗었대. 그거를 참는 게 낫다. 왜? 치사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사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뭘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쓸데없는데 에너지와 시험 들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과 함께 나누었음을 지적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양 섬기고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성도들이 가져오는 것을 그 재물을 나눠 먹도록 했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명령은 사역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역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암울했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17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젊은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는 성전 성막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거처할 곳이 없나. 레위 지파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 성전밖에 없어. 다른 지파들은 다 그 지파에 속한 그런 땅들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왜 떠돌아다녔을까요? 성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없었을까요? 성도들이 성전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십일조가 헌물을 안 가져와.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어때요? 배고픈 쥐처럼 교회에 있는 쥐들이 배고프대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그들이 성전과 가까워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드려서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다시 그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열망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의 관심이 성전에 대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풍족해져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그 쇠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을 회복하는데 헌신할 때 니에미아가 그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전 제사에 달려있는 그 일에 대해 제사장과 레인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명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가져와서 성전의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또한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그 번역 그 때를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줘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랬어. 그들에게 그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현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7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50% 이하는 목회자가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들은 병이 나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교인들 모르게 새벽에 우유나 신문을 돌리고 운전이나 목수일을 등 부업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와 신방과 말씀과 사역에 전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세우는데 이민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민 목회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작고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후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영성이 산다고. 맞습니까? 가난해야 영성이 살아요? 그 영성은 죽은 영성이에요. 그러면 말씀 연구할 시간 없는데 영성이 살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영성이 살아요? 독서할 시간이 없는데 영성이 살아요? 묵상할 시간이 없는데 영성이 살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피곤하게 살아요.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말씀 읽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들로 밭으로 나가요. 그래서 영성이 죽어요. 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헌신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역지를 떠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많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사역지를 떠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뭘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바울이 굉장히 돌려서 말한 거예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아끼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목사들을 말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나 존경하라. 뭘로?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더블 페이드 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목사님들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뭐 궁궐 같은 데서 사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버티면서 사역하고 있는 건 왜 그건 관심이 없어? 왜 그건 얘기 안 해? 그거에 대해서는 왜 부담을 안 가져? 성도들은 풍성하고 넉넉하게 목사와 선교사와 교육 디렉터와 교회 사역자들 후원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관심 좀 가지세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이 이민교회 현실. 하나님, 저는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제가 제 생을 지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사역하다가 굶게 되면 굶겠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면 금식 기도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잘 해주시잖아. 그런데도 안 해주셔. 그럼 굶다가 죽지 뭐. 죽으면 내가 소망하는 천국인데. 주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목회하다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어려움은 많았죠. 바울처럼. 배고프기도 했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내 속에 돈에 대한 의지,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인색함,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잘라내시는 그런 훈련들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쓴 마음, 성도들에 대한 불만, 성도들에 대해 안 알아주는 그러한 섭섭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정리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어요. 축복 아닙니까? 어떤 성도는요, 이 물질을 가지고 목사를 또 시험해요.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시카고에서 하도 그 재정 집사님이 그 헌금 가지고 사례비 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대. 그래갖고 참다 참다 승질 나가지고 승질 한번 부렸대요. 그리고선 LA로 와버렸어. 그런 걸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한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들이에요. 성도들이 허락한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포기해요. 안 써요. 왜?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바울이요,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는 후원을 받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보면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 그들의 후원은 받아요. 왜? 그들은 그런 이 고린도 교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그리고 시험도 들지 않거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게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후원하는지를 알거든.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받아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을 아니까. 그거 받았다간 아프리카 코끼리까지 다음날 다 알아. 내가 목사님한테 돈 줬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드려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돈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 속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이 유익한지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와 신자들의 삶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물질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다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물질에 대한 나의 심령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나의 자신을 가장 주님 앞에서 깊게 본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한평생 복음의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삶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권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상 종속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게 부여받은 그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그리고 의무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포기되어져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앞부분을 얘기한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정 어떻게 살고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서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제 얘기로 듣지 마세요. 고린도 전서 9장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분 계시다면 그 불편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내 마음이 왜 불편할까? 불편한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아끼시기 위한 것이에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이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장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서 결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 땅끝에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울이 한평생 복음의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이 삶을 권면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같은 은혜와 같은 구원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래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기쁨, 주님 의지하는 그 확신, 그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